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군사 비밀 정보 보호 협정을 체결한 한국과 일본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16일 미한일 안보 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일 양자 회담에서 군사 비밀 정보 보호 협정을 근거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관한 정보 공유가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어떤 정보가 공유됐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현재로선 2급 이하 군사 비밀 공유를 골자로 한 협정에 따라 이에 맞는 정보가 오고 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두 나라가 정보를 공유한 건 지난달 23일 협정이 발효된 이후 처음입니다. 이날 양자회담에는 류제승 한국 국방부 정책실장과 마에다 사토시 일본 방위상 방위정책국장이 참석했습니다. 중국 해군이 15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남중국해에서 미국의 수중용 무인기, 즉 드론을 나포했습니다. 나포 지점은 필리핀 서쪽 50마일 공해로 미 함선이 수중용 드론 두 대의 회수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중국 소형 군함이 다가와 이 중 한 대를 압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해군은 무전을 통해 이를 즉각 돌려줄 것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고 미 관리는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 등에 따르면 해당 드론은 수온과 염도를 측정하는 장비로 군사 기밀 수집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 미국 정부는 외교 경로를 통해 중국 측에 인도를 요구한 상태입니다. 이 드론의 대당 가격은 미화로 약 15만 달러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은 남중국해의 일방적인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주변국들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중국군이 남중국해의 인공섬에 대공 미사일 방어 체계를 구축한다는 사실이 인공위성 사진 등을 통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미국의 선거에 관여하려는 러시아 등에 대해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16일 방송되는 미국 공영 라디오 NPR과의 인터뷰에서 어떠한 외국 정부에 대해서도 미국 선거에 피해를 주려 할 때 분명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다만 어떤 조치는 분명하게 공개될 수 있고 일부는 공개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미 중앙정보국 CIA는 러시아 해커들이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선거 승리를 돕기 위해 민주당 전산망에 침입해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선 후보 측을 당황스럽게 할 만한 이메일을 폭로한 것으로 결론지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에 대해 미 정보기관들 사이에서 여전히 광범위한 분석이 이뤄지고 있다며 누가 이 사건에 연루됐고 왜 그랬는지에 관한 최종 보고서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미군이 북유럽 에스토니아에 있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군 기지를 강화하는 데 1120만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이는 러시아와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나토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의 일환입니다. 존 그론스키 미 육군 중장은 15일 에스토니아 타파 기지 시설 보강 작업은 발틱 지역의 나토의 강력함과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보강된 시설에는 새로운 사격 장비와 정비 시설, 그리고 열차 하역 시설 등이 포함됐습니다. 에스토니아 수도 탈린에서 동남쪽으로 80km 떨어진 이 기지는 최근 미군 부대의 훈련 장소로 이용돼 왔습니다. 이곳은 또 내년에 영국군 800명과 프랑스군 300명을 위한 기지가 될 예정입니다. 필리핀은 중국의 남중국해 인공섬 군사화 조치에 항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페르펙토 야사이 필리핀 외무장관이 말했습니다. 앞서 아시아 해양 투명성 기구는 최근 위성사진 분석을 토대로 중국이 남중국해 스플래틀리 군돈의 인공섬들에 대공 미사일 방어 체계를 배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야사이 장관은 16일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의 싱가포르 공식 방문 중 기자들에게 필리핀은 중국의 어떠한 외교적 공식 항의 성명도 발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야사이 장관은 그러면서 양국은 상호 긴장을 고조시키는 추가 행동이 없도록 확실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의 미국 국채 보유 규모가 6년 새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미 재무부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10월 현재 1조 12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정부 국채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OA 세계뉴스 함재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7일 토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한 사람의 이름에서 성은 그 사람의 뿌리를 나타냅니다. 이름은 개인을 드러내는 반면 성은 그 가문을 나타내기 때문인데요. 한반도에서는 김씨, 이씨, 박씨 등이 가장 많은 성씨라면 다양한 인종이 함께 어우러진 미국에서는 어떤 성씨가 가장 흔할까요? 미국에서는 스미스, 존슨, 윌리엄, 브라운 같은 성이 가장 흔하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지난 1990년대, 2000년대와 비교해서 가장 크게 늘어난 성씨는 바로 가르시아, 로드리게스, 에르난데스와 같은 스페인어를 쓰는 중남미계 히스패닉들의 성이었습니다. 1990년대에는 15위 안에 하나도 없던 히스패닉 성이 지난 2015년에는 3개나 순위에 들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장, 리, 리우, 칸과 같은 아시아계 성씨들도 급격하게 속도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또 2010년 이후로 무려 만 개가 넘는 성씨들이 새롭게 등록됐다고 하는데요. 성씨만으로도 미국에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살고 있는지 또 그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는 흥미로운 자료라고 언론은 분석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뉴스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하 2도 기록하고 있고요. 흐리고 구름긴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오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죠. 12월 17일 토요일 북한은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8도에서 영상 4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8도에서 영상 9도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먼 바다에서 1.5에서 4미터로 매우 높게 일다가 차차 낮아지겠고요. 그 밖의 해상은 0.5에서 2.5미터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살펴볼 텐데요. 먼저 평양은 영하 2도에서 영상 6도, 신의주 영하 5도에서 영상 3도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영하 2도에서 영상 7도, 함흥 영하 3도에서 영상 8도, 끝으로 청진은 영하 3도에서 영상 6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실까요? 바비 햄스의 노래입니다. 징글벨 락, 크리스마스 종소리가 울리는 시간이라는 노래인데요. 함께 감상해 보시죠.
riding in the one horse sleigh. Giddy up, jingle horse, pick up your feet. Jingle around the clock. Mix and a mingle in the jingling feet. That's the jingle bell rock.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김정우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이틀 동안 두 차례 정상회담을 했지만 당초 기대했던 양국 평화조약도 체결하지 못했고요. 영토 분쟁 해법 마련에도 실패했습니다. 푸틴 대통령 일본 방문 기간 있었던 일들 정리해드리겠고요. 이번 주 미국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렸는데요. 이를 전후해서 아시아 지역의 돈 흐름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지난달 초 화폐개혁을 단행한 인도에서는 지금까지 한 달이 넘도록 현금 부족 사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했군요.
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5일부터 이틀 동안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하루 한 번씩 두 차례 정상회담을 했는데요. 이 당초 기대했던 이 두 나라 사이의 영토 분쟁 해소 방안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영토 분쟁이 해결되면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으로 보였던 양국 평화 조약도 체결하지 못했고요. 대신 아베 총리가 제시한 8개 항의 경제 협력 계획에만 뜻을 모았습니다. 이 영토 문제는 특히 일본 쪽에서 해결하길 바라던 상황이었는데요. 러시아가 원하는 경협에만 소득이 있었기 때문에 푸틴 대통령이 일방적인 결실을 거둬간 일정이었다고 외신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16일자에서 러시아에 다 빼앗긴 게 아니냐는 당혹스러운 반응이 집권 자민당 안에서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예. 자, 먼저 이 러시아와 일본 사이의 영토 분쟁이 어떤 내용인지 좀 들어보죠.
네, 두 나라가 이 러시아 극동 지방의 캄차카 반도와 일본 열도 북쪽 끝 사이에 있는 섬 네 곳을 놓고 2차 대전 이후 분쟁을 겪어왔는데요. 이 러시아 쪽에서는 쿠릴 열도 분쟁, 그리고 일본에서는 북방 영토 문제라고 부르면서 다퉈왔습니다. 현재 이 러시아가 이들 네 개 섬을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지만 일본은 1855년 제정 러시아와 체결했던 조약을 근거로 영유권을 꾸준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지금은 러시아 땅이지만 일본이 계속 돌려달라고 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 지도를 보면요. 이 섬들이 이 캄차카 반도와는 한참 떨어져 있는데 일본 쪽에 거의 붙어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 정부와 언론은 이런 지리적, 문화적 배경을 지속적으로 내세워 왔는데요. 하지만 러시아는 이곳에 주민 이주 사업을 계속 진행해서 이곳에 사는 러시아인들이 지금 17,000여 명 정도에 이릅니다. 최근에는 일본 정부는 이곳이 반환되면 러시아 출신 주민들의 자치구를 선포해주겠다고 제안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당초 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일본 방문 기간 동안에 반환 결정이 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었다고요?
그렇죠. 일본 쪽에서 그렇게 기대를 했었죠. 이 북방 영토를 반환받는 대신에 대규모 경제협력을 제공하는 내용을 준비해온 것으로 일본 매체들이 전하고 있는데요. 푸틴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이번 두 차례 정상회담 이후에 나온 합의문에는 이들 네 개 섬 주변에서 공동 경제활동에 나서되 러일 간 평화조약 문제에 대한 양국 입장을 해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만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섬들 영유권은 러시아가 지키고요. 대신 이들 섬 주변에서 어업활동이나 자원탐사 그리고 관광사업 같은 경제활동은 일본과 공동으로 진행하는 것을 검토해볼 수 있다는 러시아 측의 기존 입장이 반영된 겁니다.
네. 자, 이 합의문 내용을 전해주실 때 평화조약이라는 말이 나오던데 이 평화조약이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2차 대전 당시 연합국의 일원이었던 러시아는 승전국이었고요. 또 전범국가인 일본은 패전국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이들 두 나라 사이에 전쟁이 끝났지만 아직도 공식적으로 종전 처리가 되지 않아서 국제법상으로 보면은 일본과 러시아 사이의 전쟁 상황이 70년 동안이나 해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두 나라가 실질적인 관계 진전을 위해 이루는데 걸림돌이 되어 왔었는데요. 올해 들어서 양측이 평화조약 체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뜻을 모으고 지난 6월 장관급 인사들이 주도하는 실무협상단을 꾸려서 대화를 진행해 왔는데 이번 정상회담에서 평화조약을 체결할지 관심을 끌었지만 결국에는 무산된 겁니다.
예. 자, 그럼 이번 정상회담 합의문에 적은 평화조약에 대한 양국의 입장이라는 건 또 어떤 얘기입니까?
네, 영토 분쟁이 해소되면 자연스레 평화조약이 체결될 걸로 러시아와 일본 양측이 전망해 왔습니다. 이 영토 문제가 역시 일종의 선결 조건인 셈인데요. 이번에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양측의 기존 입장을 지킨 채로 논의를 계속할 여지를 남겨둔다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일단 이 북방 영토 주변에서 공동 경제 활동은 추진하고요. 이를 통해 이 영토 분쟁 해소 분위기가 조성되면 이 평화 조약 체결까지 연결되는 그런 구도가 세워진 겁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당초 일본이 원했던 이 북방 영토 반환은 무산됐는데 대신 러시아에 제공하는 대규모 경제 협력 사업은 합의가 이루어졌다고요.
맞습니다. 이 도시 개발과 에너지 등 8개 사업 항목에 걸쳐 일본이 러시아에 3천억 엔, 미국 돈으로 25억 4천만 달러에 달하는 이 대규모 경제 협력을 제공하는 데 양국 정상이 합의했습니다. 두 나라의 경제계 인사들이 배석한 16일 이 두 번째 정상회담에서 이 구체적인 사업 계약이 약 70여 건이 진행됐는데요. 이 정부 간 사업이 10건 그리고 이 나머지는 일본 기업 그리고 러시아 국영 기업들과 합작 사업을 벌이는 형식으로 추진됩니다. 2014년 우크라이나 이 크림반도를 무력으로 병합한 뒤에 이 러시아가 미국과 서방의 경제 제재를 받고 있는데요. 그런 러시아로서는 일본과의 이번 경협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외신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렸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아시아 경제가 큰 영향을 받고 있다고요?
네, 미국 중앙은행이죠. 연방준비제도가 14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렸는데요. 이 중앙은행이 시중은행과 돈을 주고받을 때 매기는 이자를 높인 겁니다. 미국 달러는 국제거래의 기준이 되는 기축통화여서 달러 변동 상황이 세계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데요. 미국 연준의 이번 금리 인상 전후 아시아 국가의 돈 흐름이 눈에 띄게 변하고 있습니다.
예, 자, 돈의 흐름이 변하고 있다. 어떤 식으로 변하고 있는지요?
네, 특히 이제 말레이시아가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이 금리 인상을 예고한 뒤에 최근 한 달 동안 말레이시아 증권과 채권시장에서 빠져나간 외국인 자본이 53억 달러에 달한다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이 최근 보도했는데요. 같은 기간에 말레이시아를 비롯한 신흥개발국에서 유출된 외국 자본 규모가 221억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예, 그 중국도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해서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내놓은 세계 각국의 월간 채권 보유 동향 보고를 보면요. 미 연준이 금리 인상 계획을 밝힌 직후인 지난 10월 중국이 보유한 미국 국채가 1조 1200억 달러치로 전달에 비해서 413억 달러치가 감소했습니다. 이게 2010년 7월 이래 최저 수준이라고 미국 산무부가 지적했는데요. 이 중국이 위안화 가치가 더 떨어지는 걸 막으려고 외환 보유고를 사용하면서 미국 국채 보유량이 크게 줄어든 겁니다. 그러면서 1조 1,300억 달러어치를 보유한 일본이 미국의 최대 채권국이 됐습니다.
예, 실제로 중국의 외환 보유고가 최근에 꾸준히 줄고 있죠.
네, 이 중국이 갖고 있는 달러의 양이 외환 보유고가 지난달까지 5개월 연속 줄면서 3조 50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전달에 비해 690억 달러가 줄어든 건데요. 이게 2011년 3월 이래 최저 수준입니다.
네, 경제 관련 소식 한 가지 더 짚어보겠습니다. 자, 인도에서 화폐 개혁을 한 뒤에 현금 부족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이군요.
네, 인도 정부가 탈세와의 전쟁과 검은 돈을 근절한다는 목표를 내세우고 지난달 8일에 갑작스럽게 화폐 개혁을 단행했었죠. 기존 500루피, 미국 돈으로 한 10달러 정도 하고요. 1000루피, 미국 돈으로 약 20달러에 해당하는 지폐 사용을 중단한 건데요. 이게 적은 액수기는 하지만 인도 현지에서는 고액권들이었습니다. 이 고액권들이 세금을 탈루하거나 뇌물을 주고받는데 주로 쓰이기 때문에 아예 유통되지 못하게 한 건데요. 대신에 2000루피 단위 새 지폐를 발행하기로 했었습니다. 하지만 신권이 제대로 시장에 공급되지 못하면서 현금 부족 사태가 한 달이 넘도록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돈이 부족해서 사회적 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이 화폐 개혁으로 사용이 중단된 자금 규모가요, 미국 돈으로 2000억 달러에 이르는데 이게 인도 현지 현금 유통량의 86%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갑작스러운 조치에 이 쓸 돈을 마련할 방법이 없어서 이 사회 각계의 혼란이 이어지자 인도 정부는 한 사람이 은행에서 한 번에 찾아서 쓸 수 있는 돈을 미화로 350달러 정도까지로 제한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 금액도 이 원하는 사람 모두에게 줄 수가 없어서 이 시민들이 은행 앞에서 줄만 서 있다가 돌아가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현지 매체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혼란 속에서 인도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요?
네, 이 부족한 현금을 대신할 디지털 화폐, 다시 말해 정부가 발행한 카드를 이용한 전자돈을 쓰는 걸 장려하기로 하고요. 이를 위해 미화 5천만 달러 규모의 사업비를 투자하겠다고 15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칸 아웃 시간인데요. 부지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러시아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을 돕기 위해 민주당 전산망을 해킹했다고 미국 정보당국이 밝힌 가운데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미국 선거에 개입하려는 외국 세력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당선인은 러시아 해킹 의혹을 계속 부인하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어서 새 이스라엘 주재 미국 대사 지명자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는 소식. 지난해 발생한 사우스캐롤라이나 흑인 교회 총격 사건의 용의자 딜런 루프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소식 차례로 알아봅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외국 세력의 미국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해서 상당히 강경한 자세를 보였군요.
그렇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금요일에 방송된 미국 공영방송 NPR과 인터뷰에서 러시아나 다른 외국 정부가 미국 선거에 개입하려 한다면 미국은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말입니다.
I think there is no doubt that when any foreign government tries to impact
외국 정부가 미국 선거의 온전성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면 이에 대해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건데요. 그러면서 적절한 시기와 장소를 선택해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에 나서겠다는 건가요?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는데요. 일부는 확실하게 공개될 수 있지만 일부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오바마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최근 오바마 대통령은 러시아 해킹 의혹과 관련해서 전면적인 재검토를 지시했는데요. 내년 1월 20일 오바마 대통령이 백악관을 떠나기 전에 이 보고서를 올리라고 정보 당국에 지시했습니다.
네. 자, 여기서 러시아 해킹 의혹을 잠깐 정리해 볼 텐데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눠볼 수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지난 여름 민주당 전당대회 직전에 이 민주당 전국위원회 DNC 지도부 이메일이 이 해킹으로 공개된 일이 있었고요. 또 11월 본선거 전에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 선거대책본부 관계자들의 이메일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DNC 이메일의 경우에는 민주당 지도부 인사들이 클린턴 후보를 편향적으로 지지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어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미국 정보기관들은 이런 해킹 사건의 배후에 러시아 정부가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죠?
그렇습니다. 지난 10월에 미국의 모든 정보기관이 일제히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발표했는데요. 최근 미 중앙정보국 CIA 관계자가 러시아 해커들의 목적이 도널드 트럼프 차기 대통령 당선인을 돕기 위한 것이었다고 밝혔다는 그런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러시아 해커들이 민주당과 공화당 전국위원회 양측 전산망을 다 해킹했는데 민주당 쪽의 이메일만 공개했다는 점을 보면 그런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지난 수요일 MBC 방송은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직접 해킹을 지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백악관도 역시 이런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 벤 로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부보좌관이 목요일 MSNBC 방송과 인터뷰에서 러시아 정부 운영 방식과 푸틴 대통령의 정부 장악력을 볼 때 이런 해킹 공격에는 정부 최고위급이 관여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도 정례 브리핑에서 같은 얘기를 했는데요. 어니스트 대변인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That statement included in part, we believe based on the scope and sensitivity of these efforts that only Russia's
어니스트 대변인은 지난 10월에 미국 정보기관들이 발표한 성명을 보면 러시아 최고위급 관리들만이 이 같은 행위를 승인할 수 있다는 문구가 들어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여기서 최고위급이 누구인지는 뻔하다는 겁니다. 어니스트 대변인은 또 선거운동 기간에 당시 트럼프 후보가 러시아에 대해 이 클린턴 후보의 이메일을 해킹하라고 촉구한 점을 들면서 이미 트럼프 당선인도 러시아가 해킹 배후란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이런 백악관 관리들의 발언에 대해서 트럼프 당선인 측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네, 트럼프 당선인 측의 켈리안 코네이 씨는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어니스트 대변인에 대해 무책임하다며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러시아나 다른 나라가 해킹했다면 백악관이 왜 진작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 클린턴 후보가 패한 다음에야 불평하는지 모르겠다면서 이 불만을 표시했고요. 또 어니스트 대변인에 대해 좋은 메시지도 안 좋게 전달한다며 깎아내렸습니다.
네. 자, 이번 해킹 사건의 배후로 지목되고 있기 때문에 이 러시아 정부의 반응도 궁금한데요.
네, 러시아는 미국 정부가 증거도 없이 이 러시아가 선거에 개입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며 적절치 못한 행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대통령 공보수석은 증거를 제시하든지 아니면 미국 정부가 이런 주장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이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한편 민주당 후보였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목요일 이 선거 후원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러시아 해킹 의혹을 언급했는데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개인적인 유감 때문에 미국 민주주의를 흔들려 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서 차기 행정부 인선 작업 상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당선인도 이제 백악관 대변인을 지명해야 할 텐데요. 아직 대변인 자리는 소식이 없군요.
네, 트럼프 당선인이 현재 인선 작업을 마무리하는 중인데요. 며칠 내로 발표가 나올 전망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목요일 해병대 특수부대원 출신인 라이언 징키 연방 하원 의원을 내무장관으로 지명한다고 공식 발표했는데요. 이 내무부는 국립공원과 연방정부 소유지를 관리하는 곳입니다. 징키 의원은 공유지에서의 석유나 천연가스 시추 사업 등을 옹호하는 편이어서 환경보호 운동가들이 지명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스라엘 주재 미국 대사도 정해졌다고요?
네, 극우 성향으로 알려진 유대계 파산 전문 변호사 데이비드 프리드만 씨인데요. 트럼프 당선인은 성명에서 미국과 이스라엘이 깊은 유대 관계를 맺어왔다며 프리드만 씨는 이런 특별한 양국 관계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프리드먼 씨는 좀 논란이 되는 인물입니다.
네, 이 어떤 면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까?
네, 프리드먼 씨는 요르단강 서안의 유대인 정착촌 확장을 지지하고요. 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평화롭게 공존하게 한다는 미국 정부의 두 개 국가 해법에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 진보 성향의 미국 내 유대인들을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의 대학살을 도운 유대인들로 묘사하기도 했는데요. 이 프리드먼 씨가 이스라엘 대사로 낙점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미국 내 진보 유대인 단체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자, 또 한 가지 이 미국 대사관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도 논란이 좀 있다고요.
네, 프리드먼 씨가 현재 이 테라비브에 있는 이스라엘 주재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이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영원한 수도라는 건데요. 앞서 이 선거운동 기간에 트럼프 당선인도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런 공약을 내세운 사람은 트럼프 당선인이 처음은 아닌데요. 하지만 다들 이 막상 대통령이 된 뒤에는 실천에 옮기지 못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유대교뿐만이 아니고요. 이슬람교와 기독교 신자들 역시 성지로 여기는 곳인데요. 팔레스타인은 예루살렘을 장래 팔레스타인 독립국가의 수도로 삼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6월 미국 남부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한 흑인 교회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나서 9명이 사망했습니다. 자, 이 사건의 용의자 딜런 루프가 유죄 평결을 받았군요.
그렇습니다. 12명으로 구성된 연방 배심원단이 어제 목요일 22살 백인 용의자 딜런 루프에 대해서 유죄 평결을 내렸습니다. 배심원단은 평의에 들어간 지 2시간도 안 돼서 합의를 봤는데요. 연방 증오 범죄 혐의 등 33개 혐의에 대해서 모두 유죄 판결을 내린 겁니다. 변호인 측이 루프를 정신적으로 문제가 많은 청년으로 묘사했지만 이 배심원단의 마음을 움직이지는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재판이 원래는 지난달 초에 열릴 예정이었는데 이 재판이 미뤄진 거죠?
맞습니다. 이 변호인 측이 딜런 루프가 정신적으로 재판을 받기에 부적합하다고 이 재판 적격 심사를 요청하면서 연기됐었는데요. 하지만 지난달 말에 연방법원이 변호인 측의 요청을 기각하면서 재판이 열리게 됐고 이번에 이 배심원단의 유죄 판결이 나온 거죠.
예. 자, 이번 유죄 판결이 나온 데 대해서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네, 희생자 유족들은 혐의 하나하나에 대해서 유죄 판결이 나올 때마다 이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사건 당시 현장에 있다가 살아남은 이 펠리시아 샌더스 씨는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샌더스 씨는 지난해 총격 사건으로 26살 난 아들을 잃었습니다.
네. 자, 이번에 이제 유죄냐 무죄냐 이것을 가리는 판결이 나온 거고요. 앞으로 이제 형량을 정하는 단계가 남아 있는 거죠?
네, 사형 또는 무기징역 둘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 문제를 결정하기 위한 재판은 내년 초에 시작됩니다. 이번에 유죄 판결을 내린 같은 배심원단이 형량도 결정하게 되는데요. 이런 배심원 재판의 경우 배심원단의 의견을 판사가 존중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은요. 이 용의자 루프가 2단계 재판의 변호를 자신이 직접 맡겠다고 밝힌 겁니다. 그러면서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판사가 지적을 했지만 루프가 마음을 바꾸지 않았는데요. 다음 단계 재판에서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지 않겠다고 고집한 거죠.
예. 자, 지난해 미국인들에게 큰 충격을 던져줬던 이 흑인교회 총격 사건, 어떤 사건이었는지 좀 되돌아볼까요?
네, 지난해 6월에 일어난 일인데요. 이 수요 성경 공부가 진행되고 있던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찰스턴의 한 흑인 교회에 백인 청년 딜런 루프가 들어가서 이 무차별 총격을 가했습니다. 이 때문에 담임 목사이자 이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의회의 상원의원이기도 했던 클레멘타 핑크니 목사를 포함해서 9명이 숨졌습니다. 이 사건은 유서 깊은 교회에서 일어났다는 점에서 미국인들에게 큰 충격을 줬는데요.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희생자 추모식에 직접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게다가 이 가해자는 백인이고 사망자는 모두 흑인이었기 때문에 파장이 더 컸죠.
네, 맞습니다. 이 당국이 일찌감치 백인 우월주의자에 대한 백인 우월주의자에 의한 증오 범죄로 규정하고 수사를 벌였는데요. 이번에 이런 혐의 등에 대해서 모두 유죄 판결이 나온 겁니다. 용의자 딜런 루프가 실제로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루프는 체포된 뒤에 수사관들에게 미국에서 인종 간의 전쟁을 일으키고 싶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루프는 또 범행에 앞서서 인터넷에 인종차별적인 내용의 글을 올렸고 또 인종차별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남부연합기를 배경으로 찍은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이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뉴스 따라잡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호흡의 노래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당신을 사랑한다는 내용의 곡인데요. Love, Love, Love 함께 감상해 보시죠. 계속해서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내년 1월에 출범하는 새 정부의 경제팀 인선 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 대형 투자은행 골드만삭스 출신 등 뉴욕 월가의 금융인들이 경제 부문의 요직을 차지했는데요.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새 행정부의 경제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현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재무장관 내정자 스티븐 무누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달 말 재무장관 내정자를 발표했을 때 많은 사람은 스티븐 무누친이란 이름을 낯설게 느꼈습니다. 무누친 내정자는 공직 경험이 전혀 없는 금융인 출신이었기 때문입니다. 1962년 뉴욕의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난 무누친 내정자는 올해 53살로 트럼프 새 내각에서 젊은 편에 속합니다. 1985년에 명문 예일대학교를 졸업한 후 월가의 대표적인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에 입사했는데요. 골드만삭스의 평생을 몸담은 아버지 로버트 무누친의 뒤를 이어서 17년 동안 이곳에서 일했습니다. 월가에서 낮게 평가된 자산을 찾아내 엄청난 이익을 내는 수완을 보인 무누친 내정자는 2004년 자신의 헤지펀드인 듄 캐피털 매니지먼트를 설립하기도 했습니다. 헤지펀드는 소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주식과 채권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해 단기 이익을 노리는 투자 신탁인데요.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고수익을 노리는 헤지펀드를 통해 부를 모았고 이후 영화 투자에도 관심을 보여 헐리우드 흥행작인 엑스맨과 아바타 같은 영화에 자금을 대기도 했습니다. 무누친 내정자는 대통령 선거운동 당시 트럼프 선거대책본부의 선거자금 모금을 책임지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의 재무장관으로 거론되자 무누친 내정자는 자신의 관심이 개인의 부에만 있지 않음을 밝혔습니다.
Our number one priority is going to be the economy. Get back to 3-4% growth. We believe that's very sustainable.
무누친 내정자는 지난달 말 트럼프 타워에서 만난 기자들에게 이제 가장 중요한 사안은 미국의 경제라며 미국 경제가 연간 3-4%의 성장률로 돌아가는 것과 미국의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30일 트럼프 당선인은 성명을 통해 무누친 내정자는 세계 정상급 금융인이며 사업가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무누친 내정자가 트럼프 당선인의 경제 계획을 마련하는 데 이바지했다면서 역동적인 계획을 통해 수백만 개의 일자리를 새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재무부는 미국의 재원을 관리하는 곳인데요. 무누친 내정자가 상원 인준을 받아 재무장관에 오르게 되면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헨리 폴슨 전 장관과 빌 클린턴 행정부 때의 로버트 루빈 전 장관에 이어서 골드만삭스 출신으로 재무장관에 오르는 세 번째 금융인이 됩니다.
상무장관 내정자 윌버 로스.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10월 취임 후 100일 동안의 계획을 설명하는 동영상에서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TPP에서 탈퇴하겠다고 재차 확인했습니다.
On trade, I am going to issue a notification of intent to withdraw from the Trans-Pacific Partnership, a potential disaster for our.
트럼프 당선인의 이런 계획을 실행에 옮길 사람 바로 미국의 상무장관인데요.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상업적 이익을 도모하고 미국의 경제 성장을 이끄는 것이 상무부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상무부 장관으로 지명한 윌버 로스 씨는 트럼프 당선인의 이 같은 계획을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It's not going to happen.
What's why?
Because it's a flawed agreement.
폭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TPP를 파기하겠다고 말한 건데요. 로스 내정자는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 후 100일 계획을 세우는데 자문역을 하는가 하면 선거운동 기간 트럼프 당선인을 위한 모금 행사를 여는 등 트럼프 당선인과는 수십 년간 친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1937년 뉴저지주에서 태어난 로스 내정자는 올해 79살로 재무장관 내정자와 마찬가지로 돈이 많은 금융인 출신입니다. 예일대학교와 하버드 경영대학원을 나온 로스 내정자는 1970년대 후반 세계적인 투자은행인 로스차일드에 입사한 후 24년간 이 회사에 재직했는데요. 1980년대 뉴저지주 애틀랜틱 시티에 있는 트럼프 당선인의 카지노가 도산의 위기에 몰렸을 당시 도산을 막는 걸 도왔던 사람이 바로 당시 로스차일드 은행에서 일하던 로스 내정자였습니다. 로스 내정자는 이후 자신의 이름을 딴 사모 투자 펀드인 WL 로스 앤 컴퍼니를 창설했는데요. 사모 펀드란 부실 기업을 싼 값에 인수해 구조 조정을 한 뒤 되파는 방식으로 수익을 챙기는 것으로 로스 내정자는 이 사모 펀드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내 파산의 왕이란 별명을 갖게 됐습니다. 로스 내정자의 자산은 자그마치 25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스 내정자는 1997년 말 한국의 국제통화기금 IMF 외환위기 때 국제채권단과의 협상 자문 중재역을 맡기도 했는데요. 당시 한국의 기업 구조조정에도 관여해 큰 이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렇게 투자자로서 이름을 날린 로스 씨를 상무장관 내정자로 발표하면서 로스 내정자는 노동자 가정을 위한 세금 삭감과 정부 규제 완화, 미국 에너지 자원 활용을 통해 미국 경제를 더욱 튼튼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 내정자 게리 콘.
Anticipating a somewhat different economic future than they're anticipating now.
올해 3월 국제금융연구소가 개최한 토론회에서 미래의 경제에 관해 설명하는 이 사람 바로 게리 콘 골드만삭스의 최고 운영 책임자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월요일 게리 콘 사장을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지명한다고 밝혔습니다. 미 대통령 직속기구인 경제자문위원회는 대통령이 경제정책을 마련하는 데 자문 역할을 하는데요. 경제자문위원장은 재무장관이나 상무장관과는 달리 상원의 인준 절차를 거치지 않고 트럼프 당선인의 가장 가까이에서 보조하게 됩니다. 1960년생으로 올해 56살인 콘 내정자는 미 중서부 오하이오주의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메리칸 대학교에서 학사 학위를 받은 콘 내정자는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 있는 미국 최대의 철광회사 US철강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했는데요. 몇 달 만에 회사를 그만두고 뉴욕으로 건너와 주식 중개인 일을 시작했습니다. 1990년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에 입사한 콘 내정자는 채권과 상품 거래에서 두각을 나타냈고 2006년에 골드만삭스의 최고 운영 책임자 자리에 올랐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매우 성공한 기업인인 콘 내정자가 최고 경제자문으로서 능력을 발휘해 국민을 위해 일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콘 내정자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합니다. 이렇듯 트럼프 당선인은 대형 투자은행 골드만삭스 등 월가 출신 금융인들로 경제팀을 채웠는데요. 세 사람 다 기성 정치인 출신이 아니라 외부인이란 점에서 신선하다는 반응이 있기도 하지만 선거운동 기간에 트럼프 당선인이 공격한 이 월가 출신이란 점에서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Mnuchin is exactly the candidate we would expect Trump to appoint.
미국 중산층 옹호단체인 퍼블릭 시티즌의 리 클레이풀 연구원은 무누친 내정자를 비롯한 경제팀 인사를 볼 때 월가를 해체하겠다고 다짐했던 선거 공약과 달리 트럼프 당선인이 월가를 옹호하는 상반된 모습을 보인다고 지적했는데요. 반면 월가 내부에서는 보수적인 성향의 기업인 출신인들이 경제팀에 포진한 것은 안전한 선택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새 행정부의 경제팀 내정자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숙이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여러분, this is Jennifer Yu, and welcome to English with You.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 back to square one, back to square one입니다. 입니다. Have you ever heard this American English phrase? Back to square one, back to square one. Well, let's find out what it means.
네, 그럼 마이크와 제이슨이 나눈 대화를 들어보시겠습니다.
Hey, so did you end up buying that house you were talking about? I know that you've been looking for months.
Unfortunately,
The deal with the house I wanted fell through.
Oh, I'm sorry to hear that. Then that means you're back to square one, right?
Yes, I'm back to square one. I have to start searching for homes all over again.
Don't worry, everything is going to work out.
Thanks.
한동안 살 집을 찾고 있던 제이슨에게 마이크가 Hey, so did you end up buying that house you were talking about? I know that you've been looking for months. 야, 그러니까 결국 네가 말했던 그 집을 산 거야?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제이슨이 Unfortunately, the deal with the house I wanted fell through. 안타깝지만 거래가 안 이루어졌어 라고 말하네요. 그러자 마이크가 Oh, I'm sorry to hear that. 아, 이런, 안 됐구나. Then that means that you are back to square one? 그럼 결국 원점으로 돌아갔다는 말이네? 라고 다시 물어봅니다. 이에 제이슨이 Yes, I am back to square one. 맞아, 그렇게 된 거지. I have to start searching for homes all over again.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해. 라고 대답하네요. 마이크가 Don't worry. 걱정하지 마. Everything is going to work out. 다 잘 될 거야. 라며 제이슨에게 용기를 주자 제이슨이 Thanks. 라고 합니다. So remember today's phrase. Back to square one. 그럼 다시 한번 대화를 들어볼까요?
Hey, so did you end up buying that house you were talking about? I know that you've been looking for months.
Unfortunately, the deal with the house I wanted fell through.
Oh, I'm sorry to hear that. Then that means you're back to square one, right?
Yes, I'm back to square one. I have to start searching for homes all over again.
Don't worry, everything is going to work out.
Thanks.
Today's phrase is back, B-A-C-K, back to square, S-Q-U-A-R-E, square, one, O-N-E, one, back to square one. If you have to go back to square one, it means that you have to stop and start all over again. 하던 일이 기대했던 것만큼 제대로 되지 않아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square one. Square one은 판 위에서 하는 게임인 보드 게임에서 왔는데요. 게임 시작을 첫 번째 네모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square one으로 뒤돌아간다는 건 원점으로 돌아가 다시 시작한다는 것이죠. 네, 오늘의 표현 back to square one 꼭 기억하시고요. Now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Hey, so did you end up buying that house you were talking about? I know that you've been looking for months.
Unfortunately, the deal with the house I wanted fell through.
Oh, I'm sorry to hear that. Then that means you're back to square one, right?
Yes, I'm back to square one. I have to start searching for homes all over again.
Don't worry, everything is going to work out.
Thanks.
So today we learned what back to square one, back to square one means. 네, 오늘 배우신 표현 back to square one은 to start all over again 이라는 뜻이죠. So try using this phrase with your friends.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제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워싱턴 뉴스 광장이 방송됩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지구 주위를 선회한 우주인 존 글렌은 언젠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뒷짐만 지고 앉아서 운명이 제멋대로 가도록 내버려 둔 채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은 사람답게 사는 것이 아니다. 존 글렌은 평생을 그 신조대로 살다가 지난 12월 8일 95세를 일기로 타계했습니다. 존 글렌은 1939년 대학에서 비행기 조종 기술을 배웠습니다. 대학 때 그는 화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나면 조종수를 배웠습니다. 1941년 일본이 진주만을 공습하자 그는 곧 대학을 떠나 해병대에 입대했습니다. 그리고 2차 대전 중 태평양 전쟁에서 그리고 뒤를 이어 한국 전쟁에서 전투기를 몰았습니다. 1959년 새로 출범한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시험 비행사를 모집했습니다. 모두 508명이 지원을 했는데 글렌을 포함한 7명의 남성이 우주인 훈련생으로 선발됐습니다. 이들 7명은 미국 우주탐사 계획인 머큐리 계획의 선구자들이 됐습니다. 존 글렌은 우주를 다녀온 최초의 우주인이 되고 싶다는 소원은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1962년 2월 20일 더욱 높이 우주로 날아가 지구를 세 바퀴나 돌고 온 최초의 우주인이 됐습니다. 당시에는 우주비행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는 사람이 드물었습니다. 당시 나사의 비행국장이었던 진 크란츠는 그 위험도가 믿기 어려울 만큼 높았다고 말했습니다. 글렌은 아틀라스 우주선의 여섯 번째 조종사로 로켓에 탔습니다. 그에 앞서 나사는 다섯 차례 우주 로켓 발사를 시도했으나 그 가운데 두 번이 폭발로 끝났습니다. 머큐리 계획의 뒤를 이어 실시된 아폴로 달 탐사 계획에서 비행 임무가 별로 주어지지 않자 실망한 존 글렌은 1964년 나사를 떠났습니다. 그 후 10년 동안 글렌은 민간 분야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미국 상원의원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두 차례나 낙선한 뒤 드디어 1974년 상원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그 후 24년 동안 글렌은 오하이오주를 대표하는 연방 상원의원으로 활약했습니다. 77세로 정계를 은퇴하기 직전 그는 우주왕복선 디스커버리호의 승무원으로 발탁돼 최고령 우주비행사의 기록을 세웠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존 글렌이 2차 대전과 한국전쟁 중 해병대 조종사로서 자유를 수호한 공로자였을 뿐만 아니라 대륙간 고속비행의 기록을 수립하고 77세의 고령에도 우주를 다녀오는 등 장벽을 허무는 삶을 살아왔다고 치하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최초의 우주인들 중 마지막 남은 존 글렌이 우리 곁을 떠났다면서 그러나 그가 보여준 삶을 통해 지구상의 우리는 미래에도 끊임없이 우주를 향해 전진할 수 있다는 사실을 터득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기실 수 있는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한반도 시간으로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깨끗한 음질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은 단파 7460, 11990kHz로도 방송해드립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kHz.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1211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